UN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을 순방한다고 백악관이 14일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13일에서 16일 중동 지역을 방문해 이스라엘의 안보와 번영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강화하고 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의 안보와 번영, 더 큰 지역으로의 통합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방문해 팔레스타인 국민을 위한 안보와 자유, 기회를 제공하는 미국과 해법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거듭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80년 동안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였던 중요한 사우디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며 그는 살만 빌 압둘 자지즈 알 사우드 국왕의 지도력과 초청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의 바이든 대통령은 양자 간 지역적 세계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7년 전 전쟁이 발발한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이어온 유엔이 중재한 예멘 휴전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해상 봉쇄로 초래된 세계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임시 저장고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식량 가격을 낮추고 우크라이나에 묶인 2천만 톤의 곡물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유럽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도로 곡물을 운반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철로 간격이 유럽과 다르다면서 곡물을 국경에서 다른 철도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폴란드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국경에 임시 저장고를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곡물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기차를 통해 운송한 다음 차량에 실려 임시 저장고로 들어갈 것이라며 유럽 화물차로 옮겨진 다음 해상을 통해 전 세계에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4일 보다 많은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덴마크 언론이 주최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물적 자원이 물론 더 필요하고 덴마크가 우리를 돕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며 덴마크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온 최초의 유럽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덴마크에 군사적 지원이 있었고 나는 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회 지원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덴마크에 대해 부정적인 말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 정치인들에게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이 국제수역이라고 밝힌 타이완을 지지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로이터통신에 타이완 해협은 국제수역이며 미 군함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타이완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세계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타이완 해협을 포함해 어디든 계속 항행, 비행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콕을 방문해 태국 총리를 만났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13일 태국 총리와의 면담에서 미얀마와 남중국해를 포함한 영내 안보 문제와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오스틴 장관은 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호주는 일본과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안보 협력을 희망한다고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15일 밝혔습니다. 말스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복잡한 전략적 상황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또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이 미국에 여전히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 시위에 응해 추가 제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에서 16도, 최고는 17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또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여전히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미국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관련 조치가 2022년 6월 26일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미국은 2008년 6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처음 시행하면서 북한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해마다 이를 갱신해 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통지문에서 북한 관련 위협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연장 이유로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영내 미군, 동맹국, 교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체, 그리고 다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을 결정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20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까지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해왔습니다. 대북 국가 비상사태는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근거법률인 미국 국가비상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 시위에 대응해 추가 제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은 중국 해운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리 아데예무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계기로 북한을 추가 제재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can commit to you that our staff is looking very closely at that report as well as any information we have to see what we can do in terms of imposing it.
아데예무 부장관은 14일 상원 세출이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재무부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지적된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기관 단체들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발언입니다. 아데이모 부장관은 해당 보고서도 매우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무부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의회 측과 이전에 논의했던 여러 기관 단체들의 제재를 가했다면서 우리 팀은 추가 제재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를 주재한 벤 홀런 의원은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documented a number of other
entities and categories of entities that contribute to leakage in the North.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 체제에 구멍을 내는 여러 종류의 기관 단체들을 적시했고 특히 중국에 기반을 둔 선박업체와 해운업체들을 지적한 만큼 재무부가 이를 지침으로 삼기를 독려한다는 겁니다. 베놀런 의원은 2019년 말 대북 제재 강화법인 이른바 원비어법의 의회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원비어법은 대북 불법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에 대한 이른바 세컨더리 제재 부과를 의무화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근해에서 불법 석탄과 유류를 실어나르는 북한 선박들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북한과 러시아 개인 기관에 대한 제재를 올해 들어서만 총 5차례 단행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대북 제재에 중국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포함되지 않아 의회 일각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때까지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미 국방 차관이 밝혔습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추세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미 한일 모두의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응한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지만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final decisions have not been made. I will say though that what's been clear is that North Korea this year is on a very active campaign to improv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칼 차관은 14일 신 미국 안보센터 CNS 대담에서 전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을 언급한 데 대한 추가 설명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칼 차관은 분명한 것은 북한이 올해 미사일 무기고에 전반적인 연구와 개발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올해가 2017년 이래 가장 활발한 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우려 사안이고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다른 국가들에도 매우 큰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모든 대응, 우리의 태세 조정은 우선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 차관은 훈련과 대비 태세 활동의 변화와 관련해 전임 정부가 결정들을 내렸고 왜 그런 결정들을 내렸는지 나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So you know the previous administration made some decisions as it related to exercises and the kind of the rhythm of readiness activities. I understand why those decisions were made.
이어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앞으로 대비 태세 활동이 꾸준히 어떤 상태가 돼야 할지에 대한 대화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대화보다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칼 차관은 또 명백히 북한의 어떤 행동도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사이에 틈을 벌리지 못한다며 오히려 미한일을 더 긴밀히 단결시키는 반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 차관은 국방부가 지난 3월 의회에 제출한 국가 국방 전략은 러시아와 중국 위협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북한 등 다른 위협은 차순위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The other adversarial actors that are noted in the document will be familiar to people, you know, North Korea, Iran, violent extremist organizations. These all continue to be threats against which we need to be vigilant.
칼 차관은 국가 국방 전략에 명시된 다른 적대국들, 북한, 이란, 극단주의 조직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경계해야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도전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다른 도전들이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유지하며 동맹 파트너와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러시아가 핵 사용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이 어떤 핵 정책을 펼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핵무기가 미국의 생존에 궁극적인 안전장치이지만 핵 사용에 앞서 다른 방법을 통해 적국을 억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 have extraordinary capabilities across other domains to get after the full range of threats that pose to us. And part of making integrated deterrence real.
칼 차관은 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위협에 대응해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며 핵무기가 우리의 국가적 생존과 동맹 방어에 궁극적인 안전 장치로 남아 있지만 핵무기를 쓰지 않고도 상당한 추가적인 역량을 통해 적국을 부인하고 저해하며 적국에 상당한 희생을 가하는 것이 통합 억제의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칼 차관은 핵무기 사용의 기준점은 가능한 한 높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장단기 군사 대비태세 조정은 한국과의 확장 억제 강화 협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 영토 인근에서 모의 전투를 수행하고 전략무기를 임시 배치하며 미한연합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군사 분야에서 선택의 폭이 넓다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14일 VOA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대북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 언급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항공모함 전투단과 비행편대, 전략폭격기, 전술 항공대, 지상군 또는 상륙부대를 포함한 특정 전술 또는 전략무기 시스템의 임시 배치가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항공기를 활용해 더욱 강력하고 가시적인 정보 수집 작전을 수행하거나 북한 영토 근처에서 모의 전투 작전을 포함한 훨씬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인 조치로는 연합 군사훈련을 꼽았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신규 단독, 양자 또는 다국적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중단한 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훈련은 미한 준비태세를 강화할 뿐 아니라 제한된 자원으로 자체 군사작전과 훈련으로 대응해야 하는 북한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 방어 포대를 한반도 또는 그 주변에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 능력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 증대를 보다 잘 고려하고 이처럼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미한동맹의 다양한 자산 배치를 보장하도록 전쟁 계획 수정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미국을 방문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계속 우려한다며 북한의 핵실험 시 미국의 군사 준비 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군사 태세를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구체적인 대북 군사 대비 태세 조정의 많은 부분이 실제 북한의 7차 핵실험 종류와 연관된 만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미한 간 논의된 확장 억제 강화 조치 계획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o I think it's very difficult to answer that question in part because North Korea hasn't done the seventh nuclear test, and we don't know what kind of test they're going to do. You know, a lot of it may have to do with what they actually test. But, you know, I think there are a couple of things that.
미한 두 정상이 밝힌 대로 연합훈련 정상화 혹은 군사훈련의 범위를 확장하고 심화할 것이라며, 이는 준비태세와 방어, 억지력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차 선임 보좌관은 또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를 통해 확장 억제력을 개선하려는 새로운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DSCG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당국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체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공식 출범했지만 2018년 이후 북한이 미국, 한국 등과 외교 관여에 나서면서 관련 회의는 4년 넘게 열리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어려운 만큼 억제력에 집중해야 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해 제재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억지력 강화가 한반도에서 충돌을 막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main thing is to strengthen deterrence, and I think USROK deterrence is already very strong. I mean, just based on the fact that the military balance is so much in favor of Seoul. Seoul is much stronger than Pyongyang in terms of its military forces. So I don't think that there's huge adjustments necessary.
이어 억지력 강화 조치에는 추가적인 군사 훈련이 포함될 것이라며 대규모 연합 훈련이 분명히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억지력은 이미 강력하다면서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해 군사태세 측면에서 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사무총장이 이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국제 탐지 체계가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13일 VOA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최근의 공개 보도들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이와 관련한 CTBTO의 역할에 대한 BOA의 서면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실험을 유예하겠다는 2018년의 약속을 갱신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나라가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금지를 지지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CTBTO의 국제 감시 시스템 IMS는 북한이 과거 단행한 6차례의 핵실험을 모두 탐지하고 핵실험의 성격을 파악했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어떤 실험도 이 시스템에 의해 탐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 기구입니다. CTBTO는 90여 개국의 320곳의 관측소에서 지진파, 수중음파, 초저음파, 방사능 핵종을 탐지하는 핵실험 국제 감시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핵실험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적극 돕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데이비드 애셔 전 미 국무부 선임 자문관은 중국 정부가 중국 금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전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직망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셔 전 선임 자문관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된 중국 기업 등에 더 적극적으로 제재를 집행해야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변한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셔 전 선임 자문관은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북한 정권이 단둥과 다렌 등 중국 도시에 있는 중국 무역회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 회피에서 비롯된 수익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고 김씨 정권이 재정적으로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애셔 전 선임 자문가는 미 재무부는 단둥에서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기업들의 핵심 요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왔지만 그 규모나 범위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제재가 언제나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자신들이 동의했던 유엔 제재를 의도적으로 약화시켜온 중국과 러시아의 은행과 항구, 선박회사, 제조업체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는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멜로리 랜드연구소 국제위기안보센터 국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의 기업 등의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중국의 금융기관들의 명단은 이미 잘 알려져 있어 비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멜로리 국장은 하지만 그동안은 그런 조치가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 같은 것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함에 따라 미국이 이제 중국에 더해 더 공격적으로 제재를 집행한다고 해도 이를 것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이제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 교통은행과 공상은행, 상하이 푸통개발은행 등 중국은행 세 곳에 대한 제재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019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이 은행들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었지만 이 은행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법원에 협조를 하지 않아 법정 모독죄로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중국은행들은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의 유령 회사와 불법 금융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유엔 제재를 위반해 북한에서 석탄을 밀수입하고 있는 러시아 항구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멜로리 국장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서 가장 중대한 부분은 중국의 은행들이 중국 금융체계를 통해 자금 세탁을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과 핵무기, 화학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다수의 중국 회사들이 있으며 북한의 유령 회사들이 홍콩뿐 아니라 중국 본토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멜로리 국장은 이런 곳들을 더 공격적으로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활발한 대북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부터 제재 회피까지 북한의 불법 활동의 로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OA가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미 민간단체들의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 공식적인 로비를 지속하고 있는 단체는 민주주의 수호재단 FDD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FDD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로비업체를 정식 등록해 2019년 말부터 의회와 정부기관, 백악관 등을 상대로 국가 안보 외교 정책과 관련해 여러 현안에 대한 로비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로비 등록 문서에 따르면 이 단체의 로비 활동은 미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한 이슈 옹호라고 적혀 있고 로비스트론 하원에서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지낸 타일러 스테플턴과 마세 제리프 두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로비는 과거 북한 관련 로비를 했던 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로비 주제가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북한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단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4분기부터 로비를 벌이고 있고 로비 주제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사이버 역량, 북한의 사이버 범죄, 그리고 북한 해외 노동자와 북한의 제재 회피 등으로 명시됐습니다. 특히 불법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 은행 등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의무화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인 원비어법이 의회에서 심의됐던 2020년 1분기 상원과 하원을 상대로 원비어법 관련 로비도 활발히 벌였습니다. 이 밖에 2020년 3분기인 7월과 9월 사이엔 상원과 하원, 국무부를 상대로 한일관계, 한중관계에 대한 로비 활동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워싱턴의 군축 비확산 센터를 산하 연구기관으로 두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Council for Livable World는 핵무기 제거를 목표로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 금지 로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설립된 단체로 2016년에서 2018년 미 정부 산하 초당적 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회장을 지낸 클리포드 메이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 대이란 정책과 관련해 워싱턴 내 핵심 권위자로 꼽히는 마크 두보이츠가 단체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메스터 전 보좌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출신인 매튜 포틴저 전 부보좌관, 그리고 후안자라떼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 등이 이 사진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 밖에 한반도 전문가로선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전 국장과 한미 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이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민주주의 수호재단 과학 비확산 담당 선임 고문을 지낸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들이 인권침해 등 과거사 문제의 진상규명과 배상 등을 다루는 UN 특별보고관을 면담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김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이 14일 한국을 방문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파비앙 살비올리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을 만났습니다.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의 과거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자료를 수집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면서 이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관련국 등에 제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약 5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군 포로에 대한 북한 억류 문제의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서지 않는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종과 이제 억류, 국군 포로 이런 분들이 이제 피해자들의 이제 어떤 고통 그리고 이제 진상규명을 얼마든지 한국 정부도 의지와 아니면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그동안 이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이제 남북 관계 이런 거를 너무 의식을 하고 과잉 의식을 해서 이런 문제들 방치했던 것들을 사실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군 포로와 관련해 민간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지도 않고 정부 내에서도 전문성이 결여된 국방부 군축과에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을 탈출한 한국군 포로들이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여 한국 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한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로 법원이 판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설명했다고 이 대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전쟁 포로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진상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시급히 설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면담에선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과 제1본 한인들의 북송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앞서 한국 정부에 제출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촉구 선언문과 북한의 중대 인권침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권고안을 살비오리 특별보고관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이 UN 강제실종협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는 점을 상기하며 향후 비준과 함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신속한 진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고 이영환 대표는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UN 강제실종협약을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조만간 비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의 역할이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권한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기대로 이번 면담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방문을 한다고 해도 이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가리지 않고 이제 그 본인의 주제, 전 세계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한다면은 북한에 의한 이제 문제들도 얼마든지 본인 의지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5일 일주일간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는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내년 9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번 방한 결과를 반영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이 법을 근거로 설립토록 되어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아직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입장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정한 북한인권재단의 활동 영역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과 대정부 건의, 시민사회단체 지원, 인도적 대북 지원 등입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년간 재단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한인권사업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김태훈 명예회장입니다.
필요할 땐 직접 하고 또는 민간단체한테 지원해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인권 개선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이다. 근데 이 컨트롤타워가 없어놓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재단 설립에 필요한 이사의 일부 추천권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서 재단 출범이 지금까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설립을 하려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한국에서 여야가 바뀌면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에선 조속한 재단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당 소속 태영호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여야가 함께하기로 돼 있는데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자신들이 다수당이란 이유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 안 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관훈 토론회에서 인권은 보편적인 문제라며 외교 문제와 인권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명시했습니다. 통일부도 재단 출범을 위한 국회의원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재진 통일부 북한인권과장은 13일 태영호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만나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게 법안의 맹점이라며 기존 법에 따라 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압박하면서 통일부 장관이 이사 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념과 당론이 다른 두 당이 서로 갑을 넘박하면서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원히 재단을 내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당이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이사들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인권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고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여야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유하면서도 접근 방식에서 다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북한인권재단 활동의 비중을 탄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두려는 반면 야당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는 차이점을 보였다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인권 문제를 부각시켰을 때 실효적 효과보다는 남북 갈등이 커질 거라는 게 지금 야당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자는 거고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고 이게 한반도 당사자의 문제인데 국제사회가 이걸 해결하게 방치할 수 없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게 현 여당의 입장이거든요.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국민의 선택으로 정권이 바뀐 만큼 북한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윤석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야당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또 재단 운영을 결정할 이사들을 여야가 나눠서 추천토록한 법 취지를 고려하면 출범 자체를 막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정부에서의 그 인권 정책이라는 게 인류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이 북한 인권 접근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야당이 반대할 그런 명분은 없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 측은 아직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한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전임 정부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은 전쟁을 겪은 남북한이 인권 문제를 양자 간 현안으로 다루면 소모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사회와의 연대 차원에서 북한인권 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양자 차원의 인권 문제 논의보다는 유엔이라는 어떤 다자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개선을 위한 어떤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그게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일정 부분 그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있으니까 임명하는 게 필요하겠죠.
북한인권대사는 외교부 장관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선 5년간 공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해상을 통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광물을 취급하는 중국 항구에 북한 선박 7척이 일제히 등장했습니다. 북한 서해에서는 또다시 선박관 한적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역에 북한 선박 7척이 나타난 건 현지 시각으로 15일입니다. 선박이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날 철봉산호와 자성 1호, 금수 1호, 부해호 등은 중국 룽커우항에서 포착됐습니다. 부해호와 금수 1호는 이미 룽커우항 안쪽 부두에 정박해 있고 철봉산호를 비롯한 나머지 5척은 항구의 개선 장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북한 선박이 룽커우항 일대에서 발견된 게 처음은 아니지만 7척의 선박이 한꺼번에 한 항구에 몰린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중국 산둥성에 위치한 룽커우항은 석탄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 야적장이 설치된 광물 취급 항구로 북한 선박의 입출항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곳에 석탄을 운송한 정황은 앞서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영광 가구 건재 회사가 지난해 10만에서 20만 톤에 달하는 북한산 석탄을 홍콩 그레이트 포춘 개발 회사에 수출하는 데 관여했다며 이 중 석탄 일부를 선적한 북한 선박 연화 3호가 중국 룽커우항 인근을 항해했다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북한 선박 수령산호가 룽커우항에 약 2주 동안 머무는 동안 필수, 즉 선체가 수중에 잠긴 높이가 달라졌다면서 이 기간 이 일대에서 불법 선박간 환적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그 밖에 지난해 북한 선박 여러 척이 중국 닝보 저우산 인근 해상에서 선박간 환적 방식으로 석탄을 중국 측 선박에 넘겼는데 전문가 패널은 이후 이 선박들이 룽커우항에 들러 하얀 포대에 담긴 물품을 실은 뒤 북한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룽커우항은 북한 선박이 직접 석탄을 운송하거나 다른 해상에서 넘긴 석탄을 대가로 새로운 물품을 선적하는 장소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항구에 북한 선박, 그것도 화물선이 일제히 나타나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에선 북한산 석탄의 수출입으로 해석될 만한 움직임이 크게 줄었지만 2019년을 전후해 이전의 활기를 되찾으면서 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2019년 한 해 동안 약 370만 톤 상당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고 밝혔으며 전문가 패널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북한이 64차례에 걸쳐 55만 2,400톤에 달하는 석탄을 중국 근해와 항구로 운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인 송림항 등에선 대형 선박이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가운데 그 주변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서해에선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북한 서해 초도에서 북서쪽으로 2km, 남포에서 약 36km 떨어진 지점을 촬영한 지난 12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는 크기가 각각 75m와 65m인 선박이 서로 접선 중인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선박의 가운데 부분은 서로 붙어있지만 앞부분과 뒷부분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볼 때 두 선박의 중심부에 바지선과 같은 제3의 선박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를 주고받는 유조선 두 척이 환적을 시도할 경우 선체를 완전히 밀착시키지만 석탄 등 광물에 대한 선적과 하역 작업 시에는 두 선박 사이에 크레인 기능이 있는 바지선이 자리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해 이번에도 또 다른 선박 간 환적 행위가 포착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한국 측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 통근용 버스가 특정 건물로 향하고 일부 공장의 야적장에서도 지속적인 움직임이 관측됐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개성공단의 가죽과 가방, 신발 지구에 위치한 한 공장 건물을 촬영한 플래닛 랩스의 14일자 위성사진에 파란색 물체 여러 개가 보입니다. BUE는 지난달 저화질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동일한 파란색 물체를 확인했으며 이를 지난해 촬영된 고화질 위성사진과 비교해 해당 파란색 물체가 대형 버스 9대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태의 파란색 물체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 14일과 12일, 8일 등 구름이 끼지 않은 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 근로자를 해당 공장 건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동원된 버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도 한국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제공했던 현대자동차의 대형 버스 에어로시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에어로시티와 모양과 색깔이 같은 버스가 개성공단 내 같은 장소에 주차를 반복하는 듯한 정황은 북한이 해당 공장을 계속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또 다른 추론으로 이어집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개성공단 내에서 차량 움직임 등을 포착해 북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북한이 한국 측 시설을 무단으로 재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무단 가동 논란 이후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내 공장이 가동 중인 정황은 다른 공장 건물에서도 쉽게 확인됩니다. 섬유, 봉제, 의복 생산지구에 위치한 한 공장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공장 건물 앞 지대에 정기적으로 물체가 놓였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일 이 건물 앞에는 이전에 볼 수 없던 검정색 대형 물체 여러 개가 나타났는데 14일 위성사진에선 이 중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또 개성공단 북부지대의 한 공장 건물의 야적장에도 가끔씩 차량으로 보이는 검정색 물체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물론 공장 공터의 야적장에 나타난 일부 변화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정황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에서 북한이 한국 측 자산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측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평양 순안공항 북부활주로에 방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싣고 온 방역물자가 보관되어 온 곳인데 북중 접경지대의 의주 비행장에 들어선 것과 같은 방역시설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순안공항 북부활주로에 역니은 형태의 구조물이 포착됐습니다. 플래닛랩스가 12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나타난 이 구조물은 활주로의 남쪽 끝부분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약 540m 떨어진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은 지난달 28일부터 설치되기 시작해 8일을 전후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낮아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하얀색으로 된 외벽이 남쪽과 동쪽에 서 있고 그 안쪽으로 특정 물체가 놓인 형태입니다. 크기는 남쪽 외벽이 약 50m, 동쪽은 약 40m입니다. 구조물이 들어선 지점은 당초 북한이 17m의 직사각형 물체 여러 개를 보관하던 곳입니다. 만약 직사각형 물체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면 하얀색 구조물이 이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17m의 물체는 지난달 16일 북한 고려항공 소속 수송기 3대가 중국 선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필요한 의약품과 물자를 운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물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된 물품이며 일정 기간 격리 중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현재 이 구조물의 남쪽 약 500m 지점에는 당시 중국 선양을 다녀온 수송기 3대가 여전히 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이유로 새 구조물을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장에 수송기 3대가 서 있고 중국산 물자가 보관되어 온 점으로 볼 때 신종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의주 비행장에도 대규모 소독시설을 만들어 열차를 통해 중국에서 건너온 화물을 보관해왔습니다. 또 선박을 이용한 물자가 유입되는 남포항에도 대형 컨테이너를 이용한 외벽을 만드는 등 방역 관련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만약 순안공항에도 이 같은 방역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라면 항공편을 이용한 물자 반입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추정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순안공항은 남부와 북부에 각각 활주로가 한 개씩 마련돼 있으며 이번에 새 구조물이 포착된 곳은 군용 목적으로 활용되어 온 북부입니다. 다만 새 구조물과 방역 물자가 북부 활주로에 놓인 탓에 항공기 이착륙은 남부에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세계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북한의 종교탄압 피해 사례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선 종교와 인권 분야의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이 종교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한 전략과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주최 측은 설명했습니다. 샘 브라운백 전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렌토스 인권정의재단의 카트리나 렌토스 스웨트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의장을 맡습니다. 미국 정부에선 라샤드 후세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참석하고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과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 등도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세계 30여 개국의 종교, 인권 관련 단체와 인사들도 참석합니다. 행사 주최 측은 전 세계 인구의 80%가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서 종교의 자유는 모든 문화와 국가, 종교, 그리고 정치 체계에 걸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북한의 종교 자유 문제도 다뤄집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워싱턴의 민간 종교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이 29일 주관하는 2022 종교박해 생존자 시상식에선 탈북민이 북한 실태를 증언할 예정입니다. 종교박해 피해자인 이탈북민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에서 직접 경험한 종교탄압 실태를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대표적인 종교탄압국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2001년부터 줄곧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무역법은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1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는 다자 포럼과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대화에서 북한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49년 6월 15일 미국의 제11대 대통령 제임스 폴크가 5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백악관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대통령 재임 시절 쌓인 과로와 콜레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폴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선거 당시에 내걸었던 공약을 4년 임기 동안 모두 이뤘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협상을 벌여서 오레곤 지역을 평화적으로 분할했는가 하면 캘리포니아를 획득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영토를 크게 확장한 대통령 제임스 폴크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폴크 집안은 아일랜드로부터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제임스 폴크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1823년 정치에 입문하기 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백악관에 입성할 당시 49살로 당시 미국 역사상 최초로 40대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며 최초의 다크호스 대통령, 예상치 못한 사람이 놀랍게 대통령이 된 미국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844년 대선 당시 3년 동안 공직에서 물러나 있어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오리건 재점유와 텍사스 병합 의지를 강력히 밝힘으로써 팽창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어 정계에 복귀하는 동시에 대통령에까지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1843년 6월 15일 노르웨이의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 에드바르드 그리그가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태어납니다. 노르웨이에서 극작가 입센과 함께 크게 존경받는 작곡가로 솔베이지의 노래가 들어있는 페르퀸트를 만들었습니다. 페르퀸트는 전주곡 5곡을 포함해 행진곡, 무곡, 독창곡, 합창곡 등 23곡으로 구성됐습니다. 솔베이지의 노래는 방랑의 길을 떠난 주인공 페르퀸트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솔베이지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곡입니다. 노르웨이가 낳은 최대의 작곡가로 평가받는 그리그는 독일 낭만파의 영향을 받았으나 노르웨이 민요와 민속 춤곡을 도입해 노르웨이의 국민 음악을 만들어낸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그리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 교육을 어머니에게서 받았고 12살에 작곡을 시작했으며 라이프치 음악원을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본격적인 음악가로 활동하며 24살에 성악가 니나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그는 노르웨이 성 올라브 대십자 훈장, 프랑스 레지옹 도네르 훈장, 네덜란드 훈장을 받았으며 프랑스 아카데미 명예회원, 베를린 아카데미 회원으로 위촉됐고 영국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은 명예음악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